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은 5일부터 연 사흘 한국의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사격을 연초부터 실시한 그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윤 기자가 좀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사흘 연속해서 서북도서, 그러니까 접경지대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사실 이례적입니다. 1년여 만에 이제 그렇게 진행된 것인데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최근에 9.19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는 그런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이 사흘 동안 계속된 포사격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한 강한 반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위협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만 5일 첫 번째 200발 가까이 실시된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북한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이 한국군이 포사격 그리고 기동훈련을 하는 데 대응해서 방사포를 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 강대강 무력 시위가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도 바로 자주포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200발 정도를 쏜 데 대해서 한국은 400발의 자주포를 발사했고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무력 시위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군사적인 어쩐 우발적인 충돌이든 의도적인 충돌이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은 어쨌든 이렇게 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이런 잇따른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이 북한의 핵 위협을 상정한 미국과 한국의 핵 확장 억제력 강화, 또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좀 더 자주 배치되는 상황들,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이 강화되기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발하면서 이 도발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지난 연말에 열렸던 제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그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이제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상당히 그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은 그 북남 관계는 더 이상 그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두 교정국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초부터 그 북한이 그 사흘간 포사격을 한 것도 이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이런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이 왜 갑자기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우리 민족끼리 한민족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교정국 관계다 이런 것을 이제 들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보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 두세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그동안 쭉그핵 개발, 핵무장 이런 것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100% 완성된 것이 아닌데다가 한미일의 그 결속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한미 간에는 또 확장 억제를 위해서 결속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목표를 아직 달성하기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난 문제입니다.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이 그 경제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전문가들은 지난 6년간 북한의 국내 총 생산이 25%나 감소했다. 굉장히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한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 문제, 아사자가 벌써 몇백 명씩 발생을 했고 또 한류,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이런 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요. 바로 이 같은 그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이런 걸 위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한 메시지 그리고 강경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한국 등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 구역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한국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른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남북한 정상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 완충지대를 설정하기로 했던 것 자체가 이것이 남북한 접경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그것이 이제 우발적이든 아니면 고의적이든 이런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충지대가 폐기되면은 이 충돌 가능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드러난 대로 지금 이 남북한은 이제 강대강 무력 시위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한쪽에서 이제 방사포 200발을 발사하면 또 상대 쪽에서는 거기에 맞서서 즉각적으로 그두 배, 말하자면 포를 발사한단 말이죠. 이런
네.
상황에 이제 남북한이 처해 있는 그런 마당에서는 이 충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더 커지게 돼 마련입니다.
예.
게다가 현재 남북한 간에는 군사적인 대화 채널도 모두 단절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사소한 어떤 일로도 오해나 오산이 생기면서 어느 한쪽에서 이
예.
충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전 당사국들 간에도 최소한의 대화 채널은 필요한 것인데, 현재 남북한 간에는 그런 상황도, 그런 말하자면 채널도 다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7일 담화를 내고 자신들이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여정의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이것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7일 담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자신들이 그 6일 포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폭약을 터뜨렸는데 한국군이 이제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이날 그 포사격하고 폭약 발파를 모두 했는데 김여정은 여기서 자신들이 그 폭약 발파만 했다.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한국군은 그 북한이 그 포사격을 하면은 그 원점, 그 궤도 이런 것을 그 파악할 수 있는 특수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포사격을 한 건지 폭약을 터뜨린 것인지를 모두 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북한이 그 포사격도 하고 그 폭약 발파도 했지만 한국군이 여기에서 대응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이 일종의 그 한국을 상대로 기만 전술을 펴려고 했는데 한국군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계속해서 북한 수뇌부의 동향 좀 더 살펴보죠. 김정은 위원장은 9일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무력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면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에도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 한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 네. 말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그때 당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2020년 6월이었는데요. 그때 이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북한 관영 매체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남측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남한 측을 주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가리켜서 주적이라고 언급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이제 주적 규정이라든지 표현,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말하자면 인식이 좀 바뀌어 왔는데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지칭해서 주적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처음이었고요. 그 사이에서는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에 보면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등 어느 특정한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특히나 바로 이 직후에 2021년 10월 직후에는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2022년 4월에는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우리 명백히 이미 밝혔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예.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서 출범한 이후에는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2022년 8월에 이미 이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로 지칭하면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지 아니면 주적은 아니다라고 하는지 이것이 결정돼 왔고요. 이번에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한 것도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가 신형 전술 유도무기 공장을 둘러보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한국을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났습니다만은 주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주적 그리고 초토화 얘기를 나온 걸 봤으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번 발언은 지난 8일에서 9일 북한의 그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발언 못지않게 이제 주목되는 것이 그 사진입니다. 이날 그 군수공장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단거리 그 전술 유도탄으로 보이는 무기 앞에서 이제 뭔가 현지 지도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것은 그 북한이 새로 개발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봤더니 그 2022년 4월에 북한이 새로 개발해서 시험 발사를 한 것인데, 당시에 한 100km 정도 이제 이것이 비행을 했고요.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 개발한 무기를 보면서 현지 지도하면서 이 같은 주적 발언, 초토화 발언 이런 것을 한걸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렇게 그 한국이 계속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 같은 공격용 전술 무기를 뭐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하나 보여주는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보이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4월에는 한국에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자, 이 선거를 겨냥해서 계속 대남 공세를 강화할까요?
사실 이제 올해 주요 그 말하자면 남북한 관련 일정에서 한국 내 총선거는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정치 사안인데요.
예.
총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한국 내 대북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일부 변화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예의주시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북한이 총선거와 관련해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이
네.
과거에는 이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국의 선거나 이런 주요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예.
이것이 일부 효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 북한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이런 공세나 도발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측면이 많이 있었고요. 이 한국 국민들이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이제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국 내부에서든 아니면 북한 자체로든 어떤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 남북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 4월 총선거가 실시되는 시점은 이 한국에서는 이 시점을 전후해서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총선보다는 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겨냥해서 북한이 반발하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과연 그거를 막을 방도는 그럼 전혀 없는 걸까요?
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물어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남북 역시 그 연락 채널 보고입니다. 사실 그 북한과 남한 간에는 과거에는 그 통일부와 북한의 이제 통전부 간의 그 전화 연락 소통 채널을 비롯해서 한 5가지의 그 채널이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북한의 통전부 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5가지 채널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엔사 채널, 판문점에서 운영하는 유엔사 령부와 북한군 사이에 그 전화 직통선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지금 그 채널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상황, 이렇게 그 연락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뭐 의도한 건할수 없지만 의도 안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연락 채널이 끊어지면 서로 오판하거나 오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우발적인 충돌, 이걸 막으려면은 무엇보다 그 남북 간의 군또 당국 간의 연락 채널이 복원돼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남북 그 최고 지도자 간의 그 소통을 재개하는 겁니다. 공개적인 소통이 이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역시 이제 비공식적인 소통, 흔히 그 언론에서 물밑소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진위를 좀 그 확인을 하고 우리가 무슨 전쟁을 일으킬 거나 이런 의도가 없다, 이런 것을 좀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워낙 지금 남북한 간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강경하고 험악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물밑소통 또 연락 채널 복원 이런 것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미국은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도발적인 언사 또는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또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고요. 특히나 최근에 북한이 이 도발적인 그런 언사나 이런 자극적인 비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더더욱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에 계속 강조한 대로 대화와 협상에 준비돼 있다. 북한이 대화의 협상의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문전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행보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같은 그 북한의 행보가 상당히 그 이례적인 행동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에서 그 지진이 발생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각하라는 총리를 써가면서 지진에 대한 그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예. 북한 지도자가 그 일본의 그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위로 전문을 포함한 게 이게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개 외부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미국 그 일본과 북한 간에 모종의 그 대화 재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북한에서 일본이 나오면은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런 하나의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해 또 지난 2년간 그 한국과 일본, 미국의 그 결속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같은 한미일 결속에 북한이 나름대로 그 균열을 내보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장호진 신임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 논의가 됐을까요?
예,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공개리에 발표된 것은 특정하게 없었고요. 다만 이 두 안보실장은 우선 이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대한 안보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렇게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안보 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백악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이제 무기 제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싸우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점점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요. 현재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이 그 의회 내에서 일각에 말하자면 반대로 지금 멈춰서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지금 사실 동결돼 있고 사실상 고갈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릴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이 북한과 러시아가 굳이 그런데도 무기 거래를 계속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포탄을 비롯한 그 무기, 군수 물자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그 포탄과 미사일 지원을 받으려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력한 그 러시아의 필요고요. 북한으로서는 또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에서 그 안보리 차원의 그 대북 제재를 막고 이런 같은 그 러시아를 활용을 해서 북한은 그 맘 놓고 그 핵과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외화를 좀 벌어서 그 경제적 활로를 좀 찾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그 기술적 도움을 받아서 뭐 전투기, 탱크 이런 재래식 군비를 좀 확충하겠다 이런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양측이 서로 이렇게 밀착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엔 본부로 넘어가 보죠. 10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소식인데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한국 등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조달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고 시민을 살해하기 위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KN-23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이는 한국에게는 분명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한국의 황진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가요?
예, 그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이 KN-23 말하자면 이제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미사일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요. 우크라이나 예. 당국도 KN-23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황 대사는 말씀하신 대로 KN-23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실존적 위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 대사의 네. 발언을 보면 이 북한이 그 지원한 미사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서 460km를 날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에서 네. 발사를 해서. 그런데 네. 그 460km라는 것이 북한의 원산과 한국의 부산 간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것은 바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모의 공격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자신들이 러시아에 지원한 KN-23 이 미사일을 말하자면 테스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그거 성능을 말하자면 조정하고 개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한국에는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황 대사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 이날 안보리 회의에는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을 했는데요.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날 그 유엔 안보리 회의는 바실레 바실리 네벤자 이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참석을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러시아가 그 북한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이 말은 백악관의 그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이 언급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증거가 없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서 확인 안 된 정보를 미국이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고요. 이어서 예.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유엔 주재 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도 비슷한 담화를 냈는데요. 11일 날 담화를 내고서 김성 대사는 미국이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 미사일인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신원식 장관의 발언은 이제 한국의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네.
그 가능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신 장관이 했느냐 하면요. 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군수공장 현지 지도를 한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네.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예.
또 이 현지 지도에서 같이 그 북한 매체 보도에 나타나는 무기가 바로 근거리 전술 유도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은 이 전술 유도탄을 이 전방에 배치할 것이라고 북한 스스로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신 장관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북한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예. 원하는 신형 무기를 적극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도 러시아에 돈이 필요한 마당에 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 가능성의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에 이어서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은 그 대가로 어떤 것들을 받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아직도 그 확실하게 그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나온 보도, 정보 이런 것을 종합하면은 북한은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 대해서 컨테이너 그 5천 개 분량의 그 무기, 군수 장비, 관련 물자 이런 것을 그 러시아에 그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포탄으로 치면은 한 200만 발 이상의 그 포탄을 그 러시아에 수출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 KN-23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탄도 미사일까지 수출을 수십 발 해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하나 관심사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 주고서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 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이제 추측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경제적 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이 아마 그 웨어버리 노동자를 그 연해주 같은 데다가 아마 그 보내서 웨어버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그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이제 그 러시아가 그 반대급부로 그 무기, 첨단 무기 네. 이런 것을 네. 주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백악관의 존 커비 그 소통관이 얘기한 것을 보면 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미사일 그 생산 장비, 기타 첨단 기술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재래식 그 무기 이런 것을 아마 받으려 하는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 그 11월 말이죠. 북한이 그 두 번이나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실패하고 세 번째 11월 말에 그 군사용 그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 당시에 그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그 대가로 재래식 무기와 첨단 기술, 정찰 위성에 들어가는 이런 무기, 잠수함, 핵 기술 이런 것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이 첨단 그 전투기나 이 같은 그 첨단 미사일 핵기술 이런 걸 주게 되면은 한반도 군사 균형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끝으로 한국 정부가 오는 23일 중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이라고 하는데 이 회의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서면 질의를 중국에 처음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례 인권 검토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서면 질의를 한 것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라는 것은 유엔의 193개 회원국 모두가 그 말하자면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이나 또 그 앞서서 했던 인권 상황에 따라서 그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권고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말하자면 이제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 특정 국가, 가령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 등 어느 나라든 대체로 한 5년 주기로 이 UPR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중국이 이제 UPR 심의 대상이 된 건데요. 그동안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탈북민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상황이라든지 강제 북송 이런 여러 가지 인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로부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한국은 당사국이지만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사실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냈고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중국 측의 오래된 이런 말하자면 인권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간접적으로 그런 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북한의 연이은 서해 포격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이 사라졌다는 소식과 함께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내용 그리고 유엔 안보리 회의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성은 미중 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있는 시카고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박영은 씨를 소개합니다. 시카고에는 여러 개의 국립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해롤드 워싱턴 도서관 센터 시카고 국립도서관은 1991년 개관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 건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해롤드 워싱턴은 당시 최초의 흑인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한인 여성 박영은 사서는 이곳에서 약 20년간 일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박영은 사서의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은 사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애청자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박영은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사는 곳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국립도서관이 여러 개 있다고요?
네, 시카고 국립도서관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다운타운 메인 브랜치인데요. 그 본점이죠. 저희 본점이 다운타운에 있는 한 블럭을 10층까지 지어서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이고요. 저희 네. 건물 외에 시카고 전체의 시카고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81개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큰 기관이고요. 직원도 900명쯤 됩니다.
예,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시스턴트 매니저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이 지금 부지배인으로 이 전카오 국립도서관 본부인 해럴드 워싱턴 라이브러리에 문학, 언어, 그리고 popular library라는 인기 부서라는 그 부서의 전체의 부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도서관 지금 본점의 1층하고 7층을 관할하는 두 번째 높은 사람인 거죠. 또 하나 제가 시카고 국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시카고 국립도서관 안에는 그 문화를 기리는 10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시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시안들과 퍼시픽 아일랜더들,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의 주민들, 이런 그 핏줄을 받은 후예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제가 지금 프로그램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CPL에 지금 이런 기관이 생긴 게 30년 전인데 제일 첫 번째로 생겼던 커뮤니티가 바로 저희 아시안 아메리칸 앤 퍼시픽 아일랜드 헤리티지 커뮤니티예요. 한국 관련으로는 유명 인사들을 저희가 강사로 초대해서 아주 유명한 퓨전 요리 전문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편 영화를 만든 뉴욕의 이제 감독이나 뭐 사람들을 초대해서 영화를 한 번씩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매년 이렇게 그 주제 발표 중국, 베트남, 몽골 작년에 저희가 필리핀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아시안의 그 문화들을 소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전통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 도서관이 문화센터의 기능을 도맡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요새는 도서관이 진화하고 있어요. 도서관이 정보만 보관하고 그냥 그것만 주는 기관으로는 이제는 그 의미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로서 또 이렇게 창조성을 이렇게 돋궈주는 그런 장소로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른 진화를 겪었다라는 얘기신데 어떤 변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책이 없어졌어요. 요새 도서관에 오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책 다 어디 갔냐고. 책을 많이 보관하는 걸 이제는 좋아하지 않아요. 도서관 측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방침이 생겼냐면 옛날엔 책을 빌려갔다가 그 정해진 대출 기간에 반납을 안 하면 벌금을 이렇게 부과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벌금 부과 원칙이 없어서 시카고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국립도서관 중에서는 최초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전체 미국에 많이 그 정책이 퍼졌는데 책을 많이 빌려가셔서 필요한 사람이 오랫동안 보는 걸 권장해요. 또 저희가 이 이북이 있잖아요. 전자로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네들이 그냥 책을 읽고 또 책을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어떤 건가요?
그 도서관 그 서가도 낮아졌어요. 옛날에만 하늘 높이 이렇게 있어 막 그 계단을 올라가서 책을 갖고 와야 되고 이랬다면 지금은 네. 사람들의 목 높이 이상 올라가지 않게 낮고 이렇게 작은 서가들이 있고요. 새로 짓는 건물일수록. 그리고 또 다른 큰 변화로는 일단 라이브리언들의 구성이, 사서들의 구성이 굉장히 틀려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꼭 도서관학을 전공한 정통으로 이 책이라든지 책을 캐탈로깅 하는 거라든지 그런 전공을 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왔다면 지금은 고객들 중에서 그 친구들은 만화도 좋아하고 그 친구들은 뭔가 도서관에서 새로운 기계들, 집에는 없는 3D 컴퓨터라든지 바이닐 커러라든지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좋아해요. 또 네. 도서관 안에서 자기네들이 영화를 찍는다든지 말해서 녹음해서 그걸 만든다든지 그럼 이런 것들을 그 주관하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라이브러리안들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들, 뉴 트렌드를 잘 아는 젊은 세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서라고 하고 도서관에서 같이 일한다고 해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그런 사서들을 제가 둘러보면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네. 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가를 낮춰서 방문객들이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뭐 사서들의 다양한 기둥도 참 흥미롭네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9년간 사서로 일하셨는데요. 어떻게 시카고 국립도서관하고 인연을 맺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좋은 그 멘토들, 좋은 선배님들을 만났던 거였고요. 특이한 건 시카고 국립도서관에는 굉장히 좋은 멘토들, 이 시카고 한인 여성 중에 한 네 분 정도가 이 라이브러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아주 여성 리더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우연히 다 따로따로 알게 됐는데 다들 또 사서가 되면 어떻겠냐고 권해주시고 또 사서가 되는 길을 좀 열어주시고 굉장히 제가 운이 좋았던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서가 됐죠. 두 번째는 이 미국 도서관이 하는 그 특별한 역할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했고요. 사실은 제가 도서관에 관련된 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없는데도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사서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미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먼저 계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냥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유학을 왔다가 유학을 왔는데 전혀 제가 꿈꿨던 길이나 그 도시로 가지 않고 시카고에 남아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셨는데요?
저는 원래 화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문예창작을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드라마 희곡 작가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연극학 박사를 마치고 연극 중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이쪽에서 실기학을 좀 더 하고 그쪽에서 하도 이론만 가르치게 되니까 실기학을 좀 더 하고 이렇게 더 많이 작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제 도서관에 정착하게 됐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식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사서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을 나와야 했는데 이 시카고 공립도서관은 여기 직원들이 공부를 하면 다 그 학비를 이렇게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행정직 비슷한 걸로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서학 공부를 마치고 사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진 모든 그 배경이나 공부했던 것들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데에 다 쓰임을 받고 훈련하는 데에 초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시카고 지역 한인 뉴스 매체에서 언론인으로도 일하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미국 삶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농담반 진담반 미국 생활 속성만을 그 방송에서 일하는 동안 지냈다고 말하는데 4년 내내 매일매일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미국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빨리 배우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민자로서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중요했던 건 내가 가진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진 내용물, 아시안적인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배경은 정말 귀한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건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를 얻고 싶으면 열심히 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좀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갔더니 저의 나쁜 발음이나 저의 부족한 그 단어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내용에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부러움이 없어지고 조금 더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한국을 더 다양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역사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좋은 점이나 또 우리들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프로그램은 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네. 언어는 부족하지만 참 뚝심 있게 가셨네요. 아시안 여성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강한 분야가 이 도서관이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성이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점장은 꼭 이렇게 남자들이 더 강세였고 남자들의 그 숫자가 더 많은 거지만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여성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고 여성 리더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마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제 끝으로 박영은 사서님과 같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 여성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도서관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이고 사서갈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자유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어떤 공간이 될 수 있고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도서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 도서관 쪽에 지원을 하고 사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과 삶에서의 철학이 뭔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잃지 않는 게 있다면 나의 어떤 내 부분에서
제 삶의 철학은 우선 감사입니다. 세상 보는 그런 관점 또 사물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철학이라면은 제 철학은 없다고도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변했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제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걸 포기를 했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포기 하나님 뜻 알기로 한 순간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늦게 이제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 순간에서부터는 이제 나보다 더 큰 분이 내 걸 모두 다 이렇게 관장하시고 또 나보다 더 큰 분이 만약에 허락을 하신 그리고 굉장히 선하신 분이 허락을 하신 일이 내 인생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일단 감사하는 거라는 게 제가 삶의 철학으로 요즘에 지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철학으로 살다 보니까 진짜로 마지막엔 감사하는 일로 전환되는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박영은 사서님께서 이번 2024년 여행시 첫 번째 출연자신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새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또 2024년에 정말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시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또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4년 첫 번째 우먼톡 주인공으로 시카고 공립도서 본관인 해롤드 워싱턴 센터 박영은 사서와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When was your heyday?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내 전성기는 21살 때요. Me too. 저도요.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아무런 책임도 없었고 항상 건강했습니다. 전성기, heyday 또는 prime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전성기가 언제였나요?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아마도 대학 시절, 아마 내 모든 20대 시절이요. 나는 머리숱이 훨씬 많았어요. When was your heyday?
Actually, it's right now.
That's surprising. Why now?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When was your heyday?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Actually, it's right now.
실제로 지금입니다. That's surprising. Why now? 놀랍네요. 왜 지금이죠?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세상은 경험이 많을수록 쉬워집니다.
If you are in your heyday, you are in your prime.
당신이 지금 전성기라면 당신은 지금 최상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You are at the peak of your abilities.
당신은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You are having your best days ever.
당신은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ome people had their heydays when they were young. Maybe in college or high school.
어떤 사람들의 전성기는 그러니까 리즈 시절은 그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대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이죠.
They consider themselves past their prime.
그들은 전성기가 지나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They might talk about those past experiences only.
그들은 지난 시절의 경험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These people might be stuck in their glory days.
그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당신의 전성기,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When was your heyday? Heyday, prime, 전성기,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